성경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방금 읽은 본문은 잘 아는 본문이죠. 주기도문입니다. 다른 말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기도가 중요하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달랑 기도문 하나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하나만 가르쳐 주셨을까?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좀 여러 가지 기도문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기도를 열심히 하도록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만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기도문이 중요하지 않아서는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모두들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주로 이제 시편을 가지고 많이 기도도 했고요. 또 카디시라고 하는 기도 보면은 주기도문하고 좀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18번 축복 기도문이라고 하는 쉐몬의 에스레라고 하는 기도문을 가지고도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회당에서도 성전에 나와서도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기도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문 하나를 가르쳐 주신 거죠. 그것도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하나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사실은 기도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건 뭐냐면은 기도하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기도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이제 그 모습은 우리가 신약성경 복음서에 보면은 여러 군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조차도 공생의 기간 동안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만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또 하시게 될 모든 사역과 또 기적에 대해서, 또 뭐 하시게 될 그런 티칭과 설교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던 것은 아니에요. 매 순간 하나님과 대화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아주 신실하게 따라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좇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더라. 이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누가복음 11장 1절에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가지고 한적한 곳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이제 오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죠. 주님,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그런 것처럼 당신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요청에 이제 예수님이 응답하신 것이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제 주기도문의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이제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 뭐 필요하면 그 다음 주에 걸쳐 가지고 주기도문에 대해서 좀 더 나눌 텐데요. 일단 이제 주기도문에서 구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쭉 레이아웃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제 기도의 대상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이제 기도를 시작하도록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요 뭐 간단한 한 문장 혹은 한 문구 속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죠. 일단 하늘에 계신 그러면은 하나님의 어떤 초월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동떨어져 계신,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도 않으시고 또 떠나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목자다, 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저 너무 멀리 계셔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혹은 잘 알지도 못하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모든 세상 이런 부분으로부터 훨씬 초월해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뛰어넘어 계신 더 크고 놀라우신 분이다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것. 항상 공동체성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렇게 하지 않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드릴 때도 늘 이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죠. 그냥 나 하나 하나님과의 단독적인 관계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혹은 아빠라고도 할 수 있죠. 아바. 이것이 예수님 기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예수님처럼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렀던 경우는 흔치가 않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한 친밀감이 묻어 있는 거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나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멀리 동떨어져 계신 분이라는 의미라기보다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계신 분이라고 하는 의미죠. 하지만 그런 분이 나의 아빠가 되신다는 겁니다. 나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 그래서 시편 25편 14절에도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여, 그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기도에 들어가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고 또 바라봐야 하는 대상입니다. 기도의 중심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혹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이제 먼저 기도를 합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과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있죠. 그 각각의 이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속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담도 그 의미가 아담아, 흙에서 나왔고요. 또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람, 한 가족의 아버지를 나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브라함, 온 민족의 열방의 아버지 이렇게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바뀔 때마다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바뀌고 그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찬양하는 모습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아 좀 거룩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내가 거룩하게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그제서야 거룩하게 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은 늘 거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이름이 보여주고 있는 그 속성이 속성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속성이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바라보고 높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기도의 처음이 찬양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시편 100편 4절에도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와 찬양, 그분이 하신 일, 또 그분 자체를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행위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가져야 되는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도록. 나라라고 하는 것은 주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라에는 주권이 있고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고 이게 3대 요소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주권이죠. 그래서 뭐 심지어는 저 바다 건너편에 있는 땅도 우리 이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면 우리나라가 되는 겁니다. 알래스카도 미국 본토에 붙어있지 않지만 미국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미국의 영토가 되는 거죠. 주권이 중요합니다. 제가 모셨던 김세윤 교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지고 하신 강의가 있는데 그 강의에 보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기도를 이미 많이 알고 있었고 또 하고 있었죠.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9시가 되어 기도하러 갈 때 유대인들은 지금 마치 이슬람들이 딱 시간마다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딱 시간마다 기도하는 시간들이 정해져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9시가 돼가지고 정시가 돼서 기도하는 시간이 돼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던 겁니다. 근데 가다가 보니까 미문이라고 하는 뷰티풀 게이트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있어서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우게 되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근데 그 배경을 보면은 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를 많이 알고 있었고 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죠. 왜 그랬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김세윤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론 이제 그 기도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능력의 원천임을 그들이 직접 보고 알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유대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강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몇몇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회개와 헌신과 순종을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부흥 운동들이 일어났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 바리새인 손가락질하는 바리새인들도 바리새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자기들의 어떤 신념과 또 그 이후에 율법주의적인 모습으로 흐르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중에 나오게 되었지만 그것도 한 부흥운동의 한 갈래였어요. 또한 SM파 나중에 쿰난 동굴에서 왜 사해사본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 이제 뭐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뭐 가보셨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해 주변에 그 쿰난 동굴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동굴에서 모여서 공동체로 이루면서 살았던 SM파라고 하는 지파가 있는데 그들이 벌인 부흥 운동.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깊은 헌신과 또 이웃들, 특히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들에 헌신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가장 대표적이고 유명했던 부흥 운동이 바로 세례 요한이 주도했던 운동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머물고 거기서 설교하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갑니다. 성경은 과장하지 않거든요. 온 그냥 이스라엘이 다 나갔다고 하니까 이것은 거의 뭐 전국적인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의 다 광야에 나가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세례 요한을 보고 또 그 결과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엄청난 무브먼트였죠.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이것을 이제 촉구했습니다. 그 운동의 핵심과 정수를 그리고 세례 요한은 아마 기도문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모든 랍비들이 그러하듯이. 그래서 그 추종자들이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은 말, 그 말은 뭐냐면은 세례 요한이 주도하고 중심이 되었던 그 운동의 핵심적인 정수를 그 기도문에 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추종자들은 그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도문을 요청했을 수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기도문을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이 운동의 핵심적인 정수를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은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문입니다. 왜냐하면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 핵심과 정수가 담겨져 있는 기도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기도문들에도 주기도문과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핵심이 무엇인지 간결하게 정리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이 주기도문이 가지고 있는 중심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 기도의 중심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동의하고 선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뭐냐면요, 이미 하늘에서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또 직접 행하시고 또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 이게 예수님 사역의 전부입니다. 그게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우리가 뭐 예배 끝날 때 혹은 예배 중에 혹은 뭐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그냥 주문처럼 웅얼 외는 기도문이 아니라 너무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의 정수가 담겨져 있고 또 그 하나님 나라, 그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아주 요약적으로 잘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 혹은 그 다음 주까지 걸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